레위기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늘 나의 뜻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일을 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우리의 망상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무엇인가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유와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결국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점을 늘 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반해서 대개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단어로 전락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오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를 거룩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건 다들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도가 왜 거룩한가 이렇게 물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도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지 그 바른 의미를 알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거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성도의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자, 성도가 거룩한 사람인데 그 성도의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이 물음 앞에서 거룩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덕으로 올라갑니다. 삶이 변화되어서 뭔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거의 흠이 없다고 할 만큼의 모습 보여주는 것, 이걸 이제 성도의 거룩한 삶 이렇게들 되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 성별된 삶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하고 또 화가 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 그 말의 그 의미, 뜻,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마구잡이로 가져다가 사용해버린다. 이게 이제 저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따 관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구별, 헌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는 것은 성별이다, 성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별의 삶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헌신의 삶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별에 해당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도덕을 성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도덕은 세상에 없는 도덕이어야 돼요. 세상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없는 도덕, 이걸 성별된 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수준 높고 거의 완성에 가까운 도덕적인 삶을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못하면 누군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도덕이죠.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의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예수님께서 마치 의를 두고 정정을 시키는 그런 것처럼 든단 말입니다.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냐,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거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가 천국에 들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들보다 나아야 되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지 않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그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 나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유대사회에서는 그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존경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율법 실천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율법 실천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바른 그런 사람으로 자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의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도덕은 천국에 들어가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야. 그들의 의는 그 의미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불의한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의, 그 의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과 다른 의, 그 의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의 말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의가 되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면 천국 못 가, 그 의미를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실천하고 보여주는 의, 도덕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에서 불구하고 자꾸 이 성경을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거룩, 성별을 도덕적인 삶으로 연결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 보이려고 한다면, 보인다면은 도덕 말고 없어요. 도덕이 가장 뭔가 수준 높고 칭찬을 듣는 그런 그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빼놓고는 말을 하지 못한 그런 사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본문은 이제 거룩이 뭔가, 거룩의 세계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10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레위기의 중심이었던 내용이 거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와 또 제사장의 규례는 거룩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거룩 안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거룩에 대해서. 이 거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이냐. 이것부터 이제 좀 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 그럼 거룩도 성도를 거룩하시는데 그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인간 성도를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하나님의 일에 인간을 위한 것이 없다,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시각으로 늘 그렇게 다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그렇게 인간을 위한 거,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절대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좀 예로 들어오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 여러분도 기억하실 건데, 유영철, 강호순, 이 연쇄살인범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다시피다. 예수를 믿고 이 3장 16절을 말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을 인정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유영철, 강호순 이런 그 우리가 좀 볼 때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용수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걸 인정을 하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너를 용서했다고 야야 넌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 같은 범죄는 지옥 가야지. 아마 대부분 다 이런 감정 그런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가 천국과 나는 그럼 네가 천국 안 가겠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착한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아놓은 세상이냐 그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세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나누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구분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뭔가 행함에 따른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구분이 없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생 오셨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자꾸 행함을 기준해가지고 사람을 서운하고 악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기준한, 구분한 이런 그것이 그런 구분이 없는 믿음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행함을 떠나서 나의 선함 이런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게 요한복음 36절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원수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용서와 사랑이죠. 주님은.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 속에 나를 포함시키지 말고요. 우리를 사랑한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된 자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위한 일. 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려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세상 인간을 위한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은 예수님의 죄 용서로 되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자를 성도라고 했을 때에 그 용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인간을 위한 것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뭐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 용서가 인간을 위한 것이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야야 내가 너희 모든 일 용서해서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용서는 말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라고 하는 유례성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예 용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용서 안에.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는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 보세요. 인간을 용서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는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 자리도 그만이고 못도 그만 아닙니까? 용서는 있는데 이미.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용서 취소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들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의 용서로 천국 간다면은 아니 하라 하지 마라 이 말도 의미 없는 것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안도 천국 가는데 용서 안 있는데 그 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거룩은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도 용서도 인간을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도 인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관유를 바로 거룩하는데 이것도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룩이 뭔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을 가장 그 쉽게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겁니다. 갈라버리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이에요. 나누어가지고 이쪽은 거룩하고 저쪽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선언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작정 이쪽 거룩에 잃어버리면은 부정한 쪽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희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너희만 거룩해? 반말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인간 똑같아요. 아무 근거 없이 이쪽 거룩해 한다면은 저쪽 사람들이 왜 너희만 거룩해? 너희 똑같은데? 그렇게 반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쪽은 거룩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이쪽과 저쪽과 저쪽이 뭔가 다른 뭔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요. 그 뭔가로 인해서 이쪽이 거룩한 동네로 규정이 되는데 그 뭔가가 뭔가한 피입니다. 피. 그 뭔가가 피예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는 동네하고 피가 없는 동네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동네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거예요. 피가 뭔지 아실 것이니까. 자, 그럼 다시 또 11절 보십시다.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이제 뿌리는 그 얘기입니다.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바르고 또 제단하고 모든 기구 제사할 때는 기구가 있겠죠. 기구 또 물두멍 받침까지 다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15절 보십시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뿌리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유를 바른다 피가 등장하죠. 피를 제단 네 귀퉁이에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쏟아라. 근데 그 제단의 뿔은 피를 바른 뿔은 이미 관유가 발라져 있습니다. 관유가 발라져 있는 그 뿔에 피를 바른다는 얘기죠. 자, 상상해 보십시다. 장막이고 제단이고 뭐할것 없이 다 관유, 향유입니다. 향수. 향유를 발라놨으니까 온통 이제 그 장막은 향기로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향기로. 막 진동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향이 넘치는 그 제단 뿔에다가 피를 또 바르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 관유 향기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그 냄새예요.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은 피, 곧 재물의 죽음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재물의 죽음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쉽죠? 그렇게 재물의 피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만족해 하는 것. 하나님께 좋았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걸 거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구별된 거룩이다. 그러니 관유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기쁘게 한다거나, 인간에게 만족이 되게 한다거나, 이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게 관유다. 쉽게 말하면 관유는 향수니까 막 향이 나니까 그 향이 사람 마음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그 향이 악취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에 들면은 그 향유를 가져다가 나에게 또 바르고 싶기도 하겠죠. 뭔가 하면 자기 돋보이게 싶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관유를 내 몸에 바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유를 그렇게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면은 백성들이 끊어진다. 이거 저주예요. 그 정도로 큰일 나는 것이 관유를 자기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관유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제조합니다. 관유는. 그 관유를 사람 몸에 붙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몸에 불 그런 이유로 관유를 맞는다? 그럼 그들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 저주봐. 저주의 저주야. 이렇게 말씀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관유를 자기 몸에 부었을까요? 붙지 않았을까요? 관유를. 붙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몸에 부었을까? 붙지 않았을까? 바꿔 말하면 이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관유를 사용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관유를 사용했을까? 자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몸에 관유를 부었다. 그래 뭐 저주를 받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관유를 부었는지 부었지 않았는지 이거 몰라요. 그러면 관유를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관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르지가 않아요. 관유를 사람 몸에, 내 몸에 부으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밤을 수 있죠. 아니, 난 관유를 만든 것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관유를 내가 내 몸에 부었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이게 어떤 뜻이 냐면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먹었다고 말하는가.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관유를 왜 관유를 내 몸에 부은 자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장막과 제단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까지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 장막, 그 제단에 벌어지는 일은 재물이 죽는 일입니다. 재물이 죽는 게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물의 죽음을 기뻐하시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곳에 관유를 바르라. 그리고 그 동네를, 그 구역을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재물의 죽음을 흘려진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단 사용해진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재물의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 제사 드렸다. 하나님께 재물 바쳤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재물의 죽음 있는 제사를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으로 삼아버린다. 무슨 말 얘기가 되겠죠? 나 제사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로, 자기 공로 삼아버린다. 그것이 바로 관유를 자기 몸에 부는 것이란 말입니다. 관유를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될 제사, 그 죽음을 나 제사했어 자기 공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게 관유를 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유를 진짜 부었나? 행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스낙과를 먹었나? 행위를 그렇게 묻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어느 쪽에 속해 있어? 금이란 말입니다. 어느 쪽에 있어? 제사하는 것을 자기 신앙 행위로 간주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믿음을 높이는 것을 관유를 사람 몸에 부는 쪽.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어떤 인간도 관유를 내 몸에 안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 자기를 살아가니까. 자기 영과 자기 만족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난 관유 안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관유를 부은 적 해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사를 자기를 위한 향기로 이용을 하는 거. 이게 지금식으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자,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음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에게 향기로 냄새가 되겠습니까? 우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에게 향기로 냄새야.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죄가 용서되었다. 그럼 내게 향기지. 이리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헷갈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산 건 맞죠?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용서, 그 생명, 그 살았던 생명이 인간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걸 구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구분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 사랑 이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야. 아니 그러면은 예수의 죽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 용서해 줄게. 그럼 끝이란 말입니다.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를 보내서 아들인데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처참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증거하시고 그 구원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 그 체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위하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도 생명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내 구원 용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없이고 하는 행위를 자랑하는 것.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자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관유를 자기의 몸에 붓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사람들은 늘 믿음이 나에게 만족이 돼야만이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뭔가 내게 만족이 안 되는 믿음이면 뭔가 부족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불안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자꾸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그 자체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돼야 될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돼요. 그 관유를 장막 안에다가 붓고 제단에 붓고 이 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장막 밖에다 관유를 부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막에만 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밖에 있습니다. 그 장막 밖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아무렇게 살겠습니까? 율법이 있는데? 장막 밖에서라 율법 지키려고 일을 쓰면서 노력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 세계의 자연히 도덕은 보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장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삶이 향기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향기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관유를 장막 밖에 안 부어요. 장막에 붙고 거의 제단에 붙고 죽음이 있는 그 동네에만 부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유는 이쪽과 저쪽을 구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관유가 부어진 이쪽에는 피가 있고 그 피가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되는 것이 거룩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피가 있는 세계 이게 거룩이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독생자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죠. 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여전히 그 자기 식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 뭐 기뻐서 우권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거 다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기쁨이랑 이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만족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언약인데 그 언약이 예수의 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고 그 십자가 하나님께는 향기로 냄새가 된다. 주의 죽음이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인간의 만족, 우리 만족과 우리 기쁨을 위한 일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점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왜 기쁨이 없노? 이런 고민들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고민 되게 그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성경도 읽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그 고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요. 허리만 아프지. 이거 기쁨, 우리가 생각 기쁨 없어요. 근데 또 이렇죠. 아니, 다른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한더라. 나는 아니다. 자꾸 또 다른 사람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가? 똑같이 전부 다 성경 읽으면 기쁨이 안 되면 또 몰라요. 근데 저 사람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관유가 부어지지 않는 피가 없는 저쪽 세계. 저쪽 세계.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은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그 헛된 생각이라는 사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관유를 사람 몸에 붙는 자는 백성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몸에 붙는 자는 타인에게 붙는 것까지 포함이 타인에게. 타인에게 붙는 자도 끊어진다. 자, 그러면 관유를 타인에게 붙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우리 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데 난 왜 이러는가? 저 사람 잘하는 난 왜 못하는가? 그게 타인의 관을 붙는 것입니다. 저 사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성경 읽고 은혜를 받는다고 한 타인의 그것을 향기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향기로 냄새로.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게 타인에게 관을 붙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에게 또 타인에게 관유를 붙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사람 없습니다. 늘 나에게 붙고 타인에게 붙고 살아가요. 나도 바라보고 타인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자꾸 저울질하려고 하고. 사람에게도 타인에게 관유를 붙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또 인간 타인의 어떤 행위를 판단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만이 사람의 관유를 안 붙는 부위, 안 붙는 부위란 말입니다. 나머지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타인의 관유를 부어요. 그럼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얘기한 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해야 될 사람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관일이 붙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대로 끊어짐을 당해야 할 자가 바로 우리죠. 그게 인간이라면은 관유를 사람 몸에 붙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애당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성경 그래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 끊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난 하나님께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연관돼 있고 뭐 하나님 관계 좋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때 망상이에요. 끊어져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뭐 믿고 하나님 관계 좋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결국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끊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너희는 끊어진 자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졌는데 그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백성으로 여긴 사람이 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백성이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예수님의 죽음,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백성이 된다. 끊어진 자들이 예수의 피로. 이게 거룩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건 없죠. 끊어져 버렸으니까. 끊어졌는데 인간이 무슨 자기 걸 들고 가겠습니까? 내 건 없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예수의 피로만 화목된 그 상태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주의 피만. 바로 그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게 성도다. 이게 거룩의 세계야. 때문에 이 성도는 자기를 하나님 백성이 끊어진 자로 봐요. 끊어진 자. 끊어지고 실패한 자예요. 그런 내가 하니까 화목하게 되었어. 어떻게 왜 예수의 피로.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만 남게 되겠죠. 주의 피만. 자기 행위는 다 무너져버리고 이걸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만 있으니까 자기 건 없으니까. 때문에 성도는 자기를 구원에서 끊어진 자로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인간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걸 선악 지식을 잘 판단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선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게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뭔가 없다 싶으면 만들어가지고 백성 되려고 하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상태를 모르면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 야야 너는 이렇게 끊어진 자였어. 이걸 알린단 말입니다. 그냥 그걸 알게 되는 게 성도예요. 내가 끊어진 자였구나. 이 상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포기 못해요. 이게 인간의 그 한계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말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늘 자기에게 신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맞는가? 끝까지 뭔가 하면은 자꾸 내 믿음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의 향기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나에게 만족이 되는 그런 믿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점들이 구원에서 백성 중에 끊어진 내 실상이다. 그렇구나. 내가 실패한 자였구나. 이걸 알게 해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피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성도고 그러면 그 거룩한 성도, 거룩한 동네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증거할 게 뭐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예수의 피에 능력과 의로 되어진 일, 주가 하신 일, 그걸 증거하겠죠. 난 주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주의 일을 증거하겠죠. 실제로 예수의 피로 인해 이루어진 일, 내가 나에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증거니까. 그러니까 성은 자기가 예수를 증거한 증언이에요, 자기가. 증거물이고.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어요. 거룩함을 입은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12절 보십시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이것도 그 성경을 우리가 알면은 이상하다 느낌 드는데, 뭔가 하면은요, 그 출애굽기 30장에서는 관유를 사람 몸에 붙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 몸에 붙지 말라 했죠. 근데 여기서는 관유를 아론 머리에 부으라 그래요. 아론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론도. 그러면 아론에게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뭔가 성경에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앞뒤가 다른 모순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아,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부으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관유 붓는 건 그 수천 년 전에 아론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또 성경에는 뭐 제사장에게만 관유를 부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그 복잡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만이 신약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 복음이 갑자기 사도들 머리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서 증거되어지는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은 장막에서 일한 사람, 장막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붙지 말라는 얘기는 장막 밖에 사람,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장막 밖에 있는 사람. 제사장은 장막 안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 장막은 관유를 부어가지고 향기로 가득하고 재물의 죽음으로 피가 부어진 거룩의 세계라 있지 않습니까? 거룩의 공간. 제사장은 그렇게 거룩한 곳, 거기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거룩한 예수 아니에요. 그게 성도고. 그러면은 그 장막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일하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제사장이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복달라고 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장막 안에서. 세상의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웠습니다. 인간들이. 당신 우리가 얼굴 주면서 제사장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도, 우리 바빠서 못하니까. 그런 용도로 제사장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 사사기에서 제사장을 개인으로 불러가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해가고 이런 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지금 교회가 목사를 그런 의미로 보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뭐 설교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뭐 이런 의미로. 제사장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제사장은 인간을 위한 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장막 안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다는 건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그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럼 제사장 복장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인간이 뭔가 아이디어가 아니고. 따라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사장은 오늘의 성도니까.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뭐냐? 이걸 생각해보자. 그거예요. 자,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재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을 믿는 게 아니고 재물의 피로 이루어진, 재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으로 함께 감사하는 거.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 그 헌신은 구별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사장의 관유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제사는 자기를 위한 제사도 아니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지난주 일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에 말씀드렸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내 이름이 없는 모임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없다.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이 사람 몸에 관유를 붙지 않는 거예요. 날 위해서 내 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야. 그게 사람을 관유를 붙지 않는 거. 주의 이름을 모이는 것은 그 이유가 주께서 자기의 피로 이루신 일을 감사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직 목적은 주의 피예요. 주의, 주가 이루신 그 일을 높인다. 이게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높이는 그 모임, 주를 높이는 것이 주님께 헌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나와서 뭐 일하고 한, 그게 헌신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가 주를 높인다? 그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말한 헌신과 질적으로 다르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 관유가 부어지고 피가 뿌려진 거룩한 세계에 속한 자의 모임.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이 모임에 함께하는 그들이 제사장된 성도인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면 이렇게 교회, 성도와 이어진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가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로 인해서 백성 중에 끊어진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받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을 감사하고 주의 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증거를 납니다. 증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란 말입니다. 예수 죽음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 성도는 관유를 부름받은 장막 안에 있는 제사장이다. 예수 안에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런 건 없다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사는가? 이건 인간 기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의 끊어진 나를 주의 피로 살렸다. 화목하게 했고 구원받은 자로 주 안 있게 했다. 주 안 있게 했어. 그 주의를 품고 있는 거.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결국에는 관유를 자꾸 자기의 붓는 것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자기 자꾸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관유는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것에만 부어졌다. 그 장막에는 재물의 죽음이 있다. 인간의 건 없다.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되는 것은 그 재물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피밖에 없다. 그게 전부다. 때문에 인간이 자기 행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심어준 망상이다. 이게 끊어진 자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이 뭐 칭찬할 선한 일, 착한 일을 365일 한다 할지라도 뭐 세상 그걸 향기다, 빛이다 이렇게 칭찬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향기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그것이 전부란 말입니다. 그걸 바울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성도는 자기가 그 이제 백성 중에 끊어질 저주받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피의 공로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역임받은 그 혜택입니다. 혜택. 그 은혜가 혜택인데 그 혜택에 대한 감사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감사가 있으면은 그 내 것은 다 쫓겨납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것과 내 행위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같이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정말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동안 알아왔던 내 향기, 이건 썩어질 냄새로 내가 알아챌 수밖에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만 향기로 품어요. 그걸 품기 있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이런 냄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이런 냄새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 것을 향기로 자꾸 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만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 같이 가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망의 냄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망의 냄새를 서로 끌어안고 좋아하는 거죠. 교회도 사망의 냄새를 가지고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 엉터리로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유가 부어진 피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은 이미 운명이 결론 났어요. 그래서 피가 없는 저쪽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한테 관유를 붓고 향기를 자기가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걸 포기를 안 합니다. 반면 이쪽에 속한 사람들, 이쪽도 나에게 관유를 붓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도.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그런 내가 그래서 백성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런 내가 예수의 피 덕분에 어떤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지?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거룩의 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날마다 백성에 끊어진 저주에 속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바로 나다. 아는 이것. 이것이 거룩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안목이에요.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나에게 베풀어진 주의 피로 이루신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인간이 그게 전부인 나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크고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걸 사람들 자꾸 뭐 이것은 좀 작은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별거다. 여기에다가 좀 뭔가 내가 행할 좀 보태야만이 주님의 은혜, 용서, 사랑이 좀 더 부각되고 커지지 않겠는가. 그게 자꾸 관유를 나에게 부으려고 한 인간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좀 깨다 안목이 있는 게 성도란 얘기예요. 자꾸 그런 게 날 유혹하구나, 끌어가려고 하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의 그 피로 인한 용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좀 크고 멋있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의 피의 은혜가 자리하는 이게 전부인 자, 그 주의 피의 은혜 기쁨으로 남아있는 사람, 이게 성도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좀 이걸 생각하시고 그런 안목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피가 기쁨의 전부인 그런 우리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믿음 일을 하는 그런 나를 보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주 앞에 향기로운 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탄의 속성이라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백성으로부터 끊어진 자였고, 그런 나에게 베푸는 주의 피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 오직 그 사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